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31일 목요일 인간의 의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세 가지 선물, 에덴 동산, 음식, 여자를 주셨다.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을 읽어보라. 피조물과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 두 의무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가 살도록 놓아두신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는 동사는 일을 가리킨다. 그저 선물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훗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르라는 동사는 받은 것을 잘 보존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의무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곳에도 계명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를 통해 풍성하게 주신 선물을 받고 누리도록 허락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한을 두셨다. 그들은 구별된 한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야 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즐기는 것은 죽음으로 이끌 것이었다. 이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같은 원칙이 존재한다. 사람에게 부여된 세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번째 선물이었던 여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이 구절은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과 하나됨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선언한다. 부모를 떠나야 했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언급된 것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따른 것으로 같은 계명이 여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하는 대상이 어느 쪽이건 간에 결혼으로 맺어진 결합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는 즉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선물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의무들 또한 허락하시므로 참된 행복을 위한 질서를 마련하셨다. 묵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것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적용.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청지기의 의무를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위탁된 의무.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에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발견하였다. 부주와 선지자 50.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의무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가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이해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키도 뭐 크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이렇게 찾아봐도 뭐 내세울 만한 트로피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내세울 게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의사 100명에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어느 때인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17명의 한의사들이 출산과 양육을 꼽았습니다. 산모의 산통을 거쳐 새로운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릴 때 자기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6명의 회원들이 한의대 또는 국시 시험에 합격한 순간을 꼽았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그 순간 또 고시에 합격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개원을 하고 또 이 개원을 한 이 의협의 사업이 한창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한의사라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조사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는 것이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혹시 저처럼 난 아직 그런 순간을 맛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일생에 한두 번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희열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차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기드온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드디어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감동, 감격, 희열 이런 모든 표현,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승리에 기뻐하면서 기드온을 지켜 세웠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딜 가나 기드온의 이름을 백성들이 불렀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의 영웅은 단연 기드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기드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을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들을 만큼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러한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 당시 시날, 엘람, 엘라살, 고임, 소돔, 고모라 등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미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오래전부터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왕이 있으므로 나라가 안정되고 강한 무기도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지켜줄 왕이 있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리더십이 있고 용맹스럽고 지혜가 뛰어났던 기드온이야말로 그들의 왕으로 적합하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섬겼다면 그들은 어려움 없이 주변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살았기에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를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300명의 병사만을 택하셔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들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강한 무기나 왕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나 엉뚱한 제안을 기드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드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용맹함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그들의 그 요청은 그 이후 사무엘 시대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입니다. 그 앞에 말하는 수식어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하는 말들입니다.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음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이 있음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과 시험에 놓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날 많은 일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11절로 18절에서 백성에게 아주 길게 사무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으므로 당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로 20절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혹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될지언정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사랑과 용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수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나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큰 실망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후회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그들의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와 동일한 요청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기드온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자자손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안 될지언정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역시 아주 깊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욕심도 한번 가져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미디안의 행포와 괴롭힘이 날로 심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 단을 훼파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7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기드온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도구였음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세우셨고 능력을 주셔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드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도구나 작은 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돌보는 목회자나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있는 어린 아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리 몸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발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눈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내가 뭔가 기여해서 이루어졌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기드온의 교훈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교회 건축하는데 큰 금액을 들였다고 해서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석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선교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기드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영원히 높임을 받을 왕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은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개인의 독립심. 그릇된 가마로 혼란이 야기된 곳에서 질서를 잡는 일은 힘든 일이다. 백성 속에 그리스도인 덕성을 개발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들의 목사에게서 보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만일 그의 생애 속에 탁월한 특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있는 대상들은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우 크게 그의 모범과 가마를 반사할 것인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사는 범사의 하나님 우리 구주의 교훈을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느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최대의 노력은 그의 모든 재능을 영혼 구원 사업에 바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때 그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훨씬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필수적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당신의 순결과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으며 그와 동시에 사랑과 부드러운 온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성을 불어넣어 주셨다. 극빈자와 극히 미천한 자가 그분께 접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분에게 끌렸다. 그들은 그분의 무릎에 올라가고 사려 깊은 얼굴, 사랑으로 온화한 그 얼굴에 입 맞추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부드러움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그대는 사랑을 개발해야 한다. 동정의 표현과 다른 이들에 대해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대의 위엄은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 그대를 거슬려 닫혀있는 많은 심령들이 그대를 향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목사들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바로 그런 분이셨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것에 대해 배워야 하며 엄격한 정의, 순결, 성실, 사랑, 고결한 관대함 등을 결합시켜야 한다. 사랑이 비쳐나는 기분 좋은 얼굴, 거기에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가 곁들인다면 강단의 노력을 제쳐놓고 책상 앞에서의 수고가 이것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소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존중할 줄 아는 정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예절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장 거칠고 딱딱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결한 하늘 궁전으로부터 오셨다. 그대가 전하고 있는 기별에 대해 눈에 보일 만한 관심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보실 때 은혜의 대상이며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는 너무 쉽게 마음문을 닫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바울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몇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었다. 그대는 유사한 입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독립심을 굽혀야 한다. 그대에게는 마음의 겸손이 부족하다. 그대에게는 그대의 심령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드럽게 해주는 가마가 필요하다. 그대는 성을 내지 않을 것이며 편견에 감염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녹여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열렬한 사람, 열성, 소망, 믿음,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크게 필요하다. 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열렬한 사람이다. 체험이 미약하고 그리스도인 덕성상에 결함이 있고 헌신이 부족하고 쉽게 낙심하는 예민한 목사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자기 스스로의 뜻을 만족시키는 데 열성적이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인내심이 많은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진실되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희생을 무릅쓰면서 자원하여 일하려는 의용병이 필요하다.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남겨주신 유물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아니할 그런 인물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용사로서 짐 밖으로 나가 비난을 견디고 짐을 지고자 해야 한다. 그들은 불평 없이 투덜대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며 환난 때에 인내할 것이다. 이 말세를 위한 엄숙하고 시험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A 형제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표준으로 삼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내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동정심에 호소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구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위해 겪을 수 있고 아마 겪도록 부름받게 될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대가 항상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제시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솔로몬의 교훈은 술 취함의 해악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의 이 교훈을 무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라 일컬어지는 토마스 에디슨은 술은 인류 최대의 적이며 대다수의 남녀를 노예로 만드는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의학 박사인 캐버트라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알코올 문제는 아편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다 라고 말해서 술을 마약과 같은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술 취한다는 것은 악마의 달콤한 독약을 마시는 것이요 악마의 아침에 속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분명 술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백해무익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가까이 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술이 이렇게 해악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술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발자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함과 발맞추어 술도 꾸준히 사람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좋지 못함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술을 멀리하지 못하고 있노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다른 흉악한 죄들과 동일시하며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히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술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잃게 만듭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패역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큰 홍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서 구원 얻어 생활하던 노아의 가족은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온 땅에 백성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의 이야기 한 토막을 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민망하고 성경에 실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민망한 이야기를 빼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나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술은 사람의 품위를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홍수가 이기까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짓던 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목사인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집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노아가 일부러 술을 마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수확한 포도를 저장했다가 순수한 포도즙을 마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저장된 포도가 발효되어서 술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마셨던 노아는 술에 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이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장 다른 형제들인 샘과 야벳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상태로 자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혼쭐이 나고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술로 인하여 빚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술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품위를 잃게 합니다. 둘째, 술은 말을 많이 하게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합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의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도 술만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저희 어머니를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어린 저희들을 앉혀놓고 몇 시간이고 훈계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술의 힘이었습니다. 술의 해악. 술은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재물을 낭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독주가 우리들의 삶을 병들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솔로몬의 잠언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